할렐루야. 벌써 주말이죠. 오늘 금요일 또 영성집회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레위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다가 제일 망설이고 또 멈춰지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레위기 순서죠. 왜 그럴까? 보면 읽기가 좀 힘들어요. 너무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미주알 고주알 설명이 되어 있죠.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나 싶을 정도로 이 기록 기법이 너무 섬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록의 그 용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대충이 없어요. 대충이 없고 아주 자세하고 섬세하고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미주알고주알 그냥 잔소리하시는 내용 같아요. 보면은 그것이 진짜 아닐까요? 정말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한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자세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랑을 대충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레위기는 그래서 읽는 전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태도에서 읽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되 너무너무 자세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이미지를 이 레위기서에서 발견해야 되겠죠. 자, 레위기는 크게 두 구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여긴 제사라고 표현이 되지만 제사가 뭐냐, 예배가 뭐냐, 그리고 나머지 토막은 그 예배자의 거룩함. 이렇게 크게 두 구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미리 알고 읽으면 이해하는 데 훨씬 용이하겠죠. 자, 우선 전반부가 예배가 뭐냐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의하라면 수천 가지로 정의가 가능해져요. 뭐 신앙생활이 뭐냐? 사랑이다, 기도다, 믿음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 가지를 쳐내고 딱 하나만 얘기해라 면 뭘 여러분들은 남겨놓고 싶을까요? 그래도 신앙생활은 나머진 다 가지를 쳐서 잘라내더라도 이거는 빠뜨릴 수 없다.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요 본질입니다. 자, 오늘 그 가장 자세한 주제가 담겨진 책이 레위기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예배 그 서막을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제사 제도에 대해 설명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서 불렀습니까? 회막에서. 어제 잠깐 이 회막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회막은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회막은 만남의 장소다. 자, 이 회막이 훗날 발전이 되어서 뭘로 바뀌어 갑니까? 성전. 회막은 이동이 가능했죠? 그래서 임시 그림자였어요. 이걸 조금 더 실체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그 성전은 사실 오실 누구를 예표하는 모형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좀 메시아죠?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그림의 모형의 뿌리는 회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은 다시 무슨 장소라고요? 만남의 장소예요. 그러면 어떤 신학체계가 유추가 가능해지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뿌리예요. 우리는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만날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레위기 1장 1절에 담아진 매우 중요한 전제적 선언이에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제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제사는 번제를 얘기합니다. 이 번제는 말 그대로 태워서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의 또 다른 말은 화제라고 소개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번제나 화제는 또 다른 제사가 아니라 같은 제사를 다른 표현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화제라는 말이 나오면 아예 번제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번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 죽여서 드리는 제사인데 짐승은 소나 양으로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 1절에는 빠져 있지만 1장 전체에서 이 번제를 드릴 때 세 종류의 예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소입니다. 소. 근데 이 수컷이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가 10절에 보면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때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그러니까 제물은 양으로도 드릴 수 있고 또 다른 등급으로 염소로도 드릴 수 있어요.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소로 드립니다. 소. 근데 이 소가 안 되는 집이 있겠죠? 형편상. 그러면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형편이 안 되는 집은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자, 번제의 예물 종류가 3등급이 되어 있어요. 첫째,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은 뭘 드려요? 소를 드려요. 소, 수컷. 근데 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뭘 드려요? 양이나 염소를 드려요. 근데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은 뭘 드리도록 돼 있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모들이 예수를 난 지 8일 만에 안고 성전에 들어갈 때에 뭘 드렸습니까? 반구. 다시 말해서 새를 드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 됩니까? 예수님의 집안이 가장 가난한 하층 계급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소도 드릴 수 없고 염소나 양으로도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새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그랬습니다. 왜 흠이 없어야 되고 왜 수컷이어야 될까요? 구약 성경의 모든 죽여서 드리는 제물은 누구를 암묵적으로 예표하기 때문입니까?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자, 흠이 있는 제물이 다른 흠 있는 제물을 대신할 수 없죠. 대속할 수 없단 말이에요. 똑같은 죄가 똑같은 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흠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흠 많은 우리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족보로 오셨지만 아담의 혈통으로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피를 통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나시죠. 그러니까 아담은 말 그대로 그 피 자체가 죄인의 피예요. 그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 이 땅에 오시지 않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인의 몸에 나시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흠이 없으세요. 흠 없는 남성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제물의 가장 중요한 공통성, 특징은 흠 없는 수컷,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는, 자, 우선 여기서 그는이 누군가를 규명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헌제자 또는 예배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이 번제는 특이하게도 예배자가 이 제사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헌제자가. 그래서 그 헌제자가 하는 행위가 다르고 제사장이 하는 행위가 달라요. 이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범한 제사자, 제사장이 아닌 헌제자는 뭘 하느냐? 첫째, 안수를 합니다. 누구에게? 자기가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온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자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고 이 번제는. 그리고 각을 뜨고 내장을 세척하게 돼 있죠. 요 행위가 성경에 나타난 제사자의 행위입니다. 번제에서. 그럼 제사장은 뭘 하느냐? 이제 그 제사자가 잡은 도살된 짐승을 피를 뿌리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각이 뜨여진 그 짐승의 시체를 나무를 준비해서 태우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돼 있어요. 제사자가 하는 행위와 제사장이 하는 행위가 달라요. 다시요. 제사자는 뭘 하느냐? 안수를 하고 도사를 하고 각을 뜨고 내장을 세척해요. 그러면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나무를 쌓아서 그 제물을 태우죠. 그 설명을 오늘 3절에서 다시 보십시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드리는 사람을 얘기하죠, 예물을 드리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뭘 하도록 되어 있죠?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우리 요즘도 뭐 안수하죠. 안수하는데 이 안수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안수라는 것은 안수자의 능력이 나가서 뭐 치료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개념의 행위가 아닙니다. 원래 안수의 기원은 정확하게 이런 뜻이 담아져 있어요. 무엇을 대신하고 대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내 죄를, 내가 죽어 마땅한 내 죄를 여기 지금 제단에 죽어질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대체시키는 겁니다. 밀어넣는 겁니다. 그게 안수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의 값을 이 짐승이 대신 밀어넣어져서 대체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 받쳐지는 이 짐승은 오실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죄를 지시고 죽으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이었어요. 그게 안수예요. 그래서 이 안수는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자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고 나면 그 다음 보십시다. 성경을 잘 보세요.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 각을 뜨고 도살하는 것도 누가 하죠? 제사자가 하죠.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잡을 것이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 이 피를 가져다가 뿌리는 것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자가 하는 행위와 제사장이 하는 행위가 구분되어 있죠? 뿌리고 뭐 합니까?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8절 다 같이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앞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 제사자가 하는 행위와 제사장이 하는 행위가 한 문장에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흘낏 읽으면 이 행위를 전부 제사장 혼자서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정확히 되어 있죠. 제사자가 어떤 한 행위를 마치면 그 다음엔 제사장이 나머지 일을 또 처리하고, 또 제사자가 한 행위를 하면 또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이 처리를 하고, 이렇게 제사자의 행위와 제사장의 행위가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일관된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새를 드리든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든지 전부 물로 씻거나 태우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뭘 뜻할까요?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죄가 정결해지고 이미 심판을 받았고 깨끗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문장마다 일관되게 따라붙는 후렴구가 하나 있죠.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확인해 볼까요? 9절 보시면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양의 경우나 염소의 경우도 보시면 13절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내장을 씻고 불을 태우도록 돼 있죠. 자, 이것은 뭘 뜻하냐 하면 불이라는 것은 심판임과 동시에 정결케 한다는 개념이 합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대신 죽음과 죄의 정가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은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관되게 소든지 양이나 염소든지 산새나 집비둘기의 경우든지 따라다녔던 후렴구가 뭐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나서 그 제사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뭐라는 얘기예요? 향기로운 냄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에 11장에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뒤늦게 도착을 하셨어요. 집안은 울음바다입니다. 예수님이 네오라비는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자 그 누이 동생들이 뭐라고 하죠? 선생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럼 무슨 냄새예요? 사망과 죽음의 냄새예요. 그리고 그 냄새의 결과로 온 집안은 슬픔과 비탄과 통곡으로 가득합니다. 그게 죽음의 냄새예요. 사망의 냄새예요. 시체는 뭐의 결과입니까? 죽음의 결과죠. 죽음은 뭐의 결과죠?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구별된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은 민수기 6장에 보면 첫 번째로 금지시켰던 것이 죽은 것에, 시신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 말은 뭘 암시한 내용인가 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대속함을 입은 우리는 사망과 죽음과 상관이 없다는 사인으로서 죽은 것에 손을 대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게 나실인의 세 가지 금지사항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나사로의 집에 죽음의 냄새가 진동을 해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이 세상처럼. 그 나사로가 부활이 되고 무덤에서 배로 쌓인 채로 동에서 나오죠. 그러고 나서 그 12장 첫절에 보면 집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아마 나사로의 다시 삶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잔치였겠죠. 유월절 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던 집안에 지금 식탁에 예수님이 앉아있고 죽었던 나사로가 온 동네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같이 앉아있습니다. 그때 돌발적인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한 여인이 귀한 옥합의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를 풀어 발을 씻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를 예비하는 행위였어요. 그러자 성경기자가 기막힌 문장 하나를 남겨놓죠.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사망의 냄새가 가득했던 그 집에 깨트려 부어진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여인의 아름다운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자로서의 과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망과 썩는 진동하는 냄새가 관계가 없어진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날, 또 벌써 주말이죠. 오늘 특별히 4월 첫날, 4월을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오늘 만우절이니까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간에, 하는 모든 일상에 향유 냄새가 진동하는 하루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생명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된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 삶에 죽음의 냄새는 가시우게 하시고 생명과 기쁨의 향유의 냄새가 진동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금요 영성 집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소중한